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설교 영상을 가지고 좀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구절인데요. 이게 그냥 들으면, 아, 세금 잘 내라는 건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배경에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 답변 안에는 훨씬 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 말씀을 길잡이 삼아서 그 숨겨진 의미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명쾌하게 풀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아, 성전 정화 사건이요?
네. 유월절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안에서 막 제사용 동물을 팔고 또 성전세 내려면 돈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멀리서 온 순례객들 편의를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뭐랄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을 막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설교에서는 이 행동이 당시에 그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 또 기득권에 대한 거의 정면 도전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소란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자기들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와,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네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질문은 바로 이런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일부러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군요. 설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랑 헤롯 당원이라고 딱 지목하던데요.
네, 마가복음 12장 13제에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이두 그룹이 평소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입장이 아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단 율법,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로마 통치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는 거, 이걸 좀 신앙적으로 문제 삼는 경향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말고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못마땅했던 거죠.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이름부터가 헤롯이잖아요.
네, 로마가 세운 그 헤롯 왕가,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더 현실 정치에 밝고 로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럼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네요.
당연하죠. 오히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와, 진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잠시 딱 손을 잡은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공동의 적업에서 하나가 된 모습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의도가 얼마나 불순했는지 보여주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말로 딱 걸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로마 당국한테 고발하던지 아니면 유대 민중들한테 미움을 사게 만들던지 둘중 하나를 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을 보면, 와, 진짜 교묘하다 싶어요. 처음에는 막 칭찬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데 선생님은 정말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 안 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죠. 막 이렇게요.
설교자는 이걸 사탕발림이라고 표현하던데, 진짜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경계심 풀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잔뜩 띄워놓고 나서 이제 본론을 딱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의 함정 구조가 정말 절묘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라 하시면요.
그럼 당장 로마의 압제에 반감 가지고 있던 유대민중들, 특히 바리새인들한테 비난을 받겠죠. 아니, 저 사람이 민족의 현실을 모르고 로마 편 드네? 이렇게요.
신앙심 깊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바로 골리네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선동이 되니까.
네, 기다렸다는 듯이 헤롯 당원들이 바로 로마 총독한테 달려가서 고발할 거예요. 여기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그런 내용으로 고발당하시잖아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마 이때 이 답변을 왜곡해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 외통수 질문이었네요.
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야 했던 세금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던데.
아, 세금 부담이 컸군요.
네.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적인 자존심 문제, 신앙 문제까지 다 얽혀 있었기 때문에 더 민감했던 거죠.
어떤 세금들이 있었나요?
뭐 설교에서 언급된 걸 보면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 지세, 과일 소출의 5분의 1, 또 소득의 1%, 그리고 모든 성인이 내야 했던 인두세라는 게 있었어요.
인두세요? 사람 머리수대로 내는 거.
네.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와,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또 성전에 내는 성전세도 따로 있었거든요. 반세겔 정도인데 그건 노동자 한 이틀치 품삯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정말 삶의 큰 고통이었겠네요.
네.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렇게 정말 빠져나갈 구멍 없어 보이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님은 일단 그들의 그 위선적인 의도, 성경에서는 외식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외식함, 겉으로만 꾸미는.
네, 설교에서는 단순히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그 행위 자체를 외식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동전, 그리고 로마 화폐요. 거기에는 당연히 황제 얼굴 같은 게 새겨져 있었겠죠?
네, 그렇죠.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그 황제의 형상이랑 이름, 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존엄한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거의 신격화된 황제의 모습인 거죠.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겠죠?
네. 그러자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자,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다이사에게 바치라.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설교자는 이걸 예수님께서 일단 이 세상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은 그 사회의 법이나 질서를 존중하고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아, 세금 내는 것도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시민으로서 지는 책임 중 하나다.
그렇죠.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 사회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 인프라를 누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예요.
듣고 보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 뭐 이렇게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도 바로 그 로마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법이나 의무에서 그냥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시민의 책무를 다하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맥락이겠군요.
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뒷부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그 동전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자의 해석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설교자분은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을 딱 가져오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구절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와, 그거 진짜 놀라운 연결인데요. 동전의 형상이 주인을 말해주듯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말해준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교자께서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셨어요. 세금 몇 푼, 그 가이사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선언이라는 거죠.
질문한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그 작은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을 받아서 차원을 확 높여버리신 거죠. 너희 자신은 누구에게 바치고 있느냐?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되돌려 주신 셈이에요.
와,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른 답변이네요. 그냥 재치 있게 함정을 피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소속과 목적에 대한 가르침이었군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금 낼 거냐 말 거냐 이 양자택일의 함정을 그냥 뛰어넘어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라는 걸 일깨워 주신 거죠.
당시 사람들도 엄청 놀랐겠어요.
네, 성경에도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그 지혜와 통찰력에 완전히 압도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중국적자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땅의 시민,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는 그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게 가이사의 것.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때로는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 같은 역사적인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신사참배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당시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처럼 숭배하는 행위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단순히 가이사의 것을 요구하는 걸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요구라고 받아들여진 거죠.
아, 우상 숭배니까요.
네. 그래서 시민으로서 복종해야 하는 의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신 분들도 많았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요구 앞에서 이게 정말 가이사의 것인지 아니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설교는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단순히 세금 내는 거, 법 지키는 거, 이런 명확한 가이사의 것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만약 세상의 요구가 우리의 신한 양심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꼭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또 관계들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건 과연 가이사의 영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인가? 혹은 내가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가이사의 영역은 넓히고 하나님의 영역은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직장에서의 윤리 문제라든지?
아, 직장 생활이요?
네. 아니면 돈을 벌고 사용하는 방식.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지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랑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세상일, 저건 교회일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이사보다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다. 이런 해석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을 딱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말씀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그 주인을 말해주듯이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시민의 책임감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균형 잡힌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세금 문제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소속과 헌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네요.
네, 세상의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시간, 또 재능, 관계, 가치관 속에서 가이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 막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딪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형상들을 내밀면서 거기에 충성하라고 유혹할지도 몰라요. 뭐 성공이라든지 부라든지 인기, 권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